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제가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 예배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저희들이 기뻐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갈급한 저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으심을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음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담고 있는 그 풍성한 의미들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심히 부족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단에 섰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잘 깨달고 또 이 말씀의 빛 안에서 살아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옵소서. 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형편이 허락하지 못해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각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혹여 길을 잃고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대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두 진리에 기독교는 기초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의 구원과 믿음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이 진리를 아주 간략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에 대한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로움에 우리가 근거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중요한 진리를 온전히 깨달고 그 유익을 삶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진리를 하나님의 교회는 지속적으로 선포하고 있지만 그것을 깨달고 그 유익을 누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구원받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완전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이 구속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로 태어날 때에 부모님의 자녀들이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그 자녀의 충분한 그런 특권을 누리려면 성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가진 많은 그 유산들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물론 어린아이도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은 변치 않지만 그러나 그 자녀가 성숙해서 성인이 될 때에야 비로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산을 온전히 누리는 것처럼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에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구속사역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충만한 그러한 감사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연약한 제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안식 후 첫날, 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그 말은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넌 크리스찬들은 일요일날, 일요일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주일날 이렇게 불러야 합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용어가 아직까지 이제 예수를 믿기 전에 쓰셨던 일요일이라는 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혹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주일입니다. 주일날입니다.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날을 주일날이라 하고, 그래서 기독교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이 날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것이죠. 주일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주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렇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주님의 무덤을 찾았는데요. 근데 마리아는 주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서 이 소식을 알렸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3절과 4절 말씀이죠.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했고, 그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도착하게 되는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마리아의 말대로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와 수건만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대로, 말씀하셨던 대로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증거 아닙니까? 만약 그곳에 주님께서 시체로 누워 계셨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주님이 여전히 죽음 가운데 매여 계시는구나, 슬픈 일이고, 그런데 주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만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연약했던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현장에 왔지만,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천사들도 그곳에 있었지만, 그들은 무덤을 지키던 천사들도 만나보지 못했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도 만나지 못한 채 베드로와 요한은 각자 쓸쓸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왜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현장에 왔지만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고, 무덤을 지키고 있던 천사들도 또 부활하신 주님도 보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그 말씀을 믿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알지 못한다는 것은 지식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까지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베드로는 누구고 요한은 누굽니까? 주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주님으로부터 배웠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주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주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쳐주셨던 그 말씀의 핵심인데, 주님이 부활하신 그때까지도 그들은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마음으로 깨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가를 잘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지식이 머리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학습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지식을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믿는 것인데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성경 지식을,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머리로만 깨달아지지 않고 내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하심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그 지식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으로 믿지 못한 그 지식은 그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충분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연약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연약한 믿음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일에 무관심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십 년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우리 아버지가 물려주신 성경이야. 예전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던 그 성경, 아버님 물려주셨던 그 성경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값어같이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그 지식을 마음으로 깨달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원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9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의 상태를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믿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아니고 주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주님의 무릎에 누워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한도 아니고,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주님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그곳에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막달라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 우리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누가 주님을 가장 사랑했는가? 누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난이나 희생도 감당하고자 했던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주님의 제자들은 그 자리를 다 피해서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임종하실 때까지 그 옆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 명의 여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네 명의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주님이 살아계실 때는 자신들이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지를 못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들이 담대함을 얻어서 주님을 장사 지내게 되죠. 주님을 무덤에 장사 지낼 때에도 그 곁을 지켰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주님의 무덤으로 달려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죠.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까지 십자가 곁을 지켰던 사람이고 가장 먼저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뭐 이것 외에 마리아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며 그녀를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찾으셨습니다. 종종 이렇게 뭐 유튜브 보면 그 전쟁에 이렇게 파견됐던 그런 군인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서프라이즈 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 부모에게, 어머니에게 찾아가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그런 애인에게 찾아갈 때에 가장 먼저 찾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아끼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뭐, 해외에 파병됐다가 몇 년 동안 가족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을 가장 먼저 찾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찾았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의 사랑을 입게 될 것이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는데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더욱 찾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사랑을 경험하도록 해주실 것이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본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른 누구보다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된다면 우리 또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자신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죄에 대한 저주와 진노를 받으셨음을 막달라 마리아는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복음서가 네 개나 됩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것은요, 그 현장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지켜볼 수 없는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시고 마가복음을 또 읽어보시고 요한복음을 읽어보시고 누가복음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상세하게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느 경건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사복음서가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십자가의 망치 소리가 들릴 정도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그렇게 충분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을 친히 옆에서 본 것입니다. 저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 가시는구나. 그 고난을 당하시지만 원망이나 불평 한마디 없이 그 고난을 다 감당하시는구나. 그런데 그것이 자신을 위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에서 주님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의 속옷까지도 다 군인들이 제비 뽑았고 그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십니다. 채찍에 맞으셨을 뿐만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군인들에게 손바닥으로 맞으시며 침뱉음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격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지만 되갚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다 감당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자신이 주님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의 빛을 줬는가를 그녀는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증거해주는 진리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어떤 많은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의 그 무한한 깊이 가운데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것을 더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했는데 주님을 더 섬기려고 했는데 오히려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이 연약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고서 기뻐하며 주님 앞에 경배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연약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확인했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셨다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20장과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1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내 형제들에게 가라. 가서 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라. 그 소식을 듣고도 이 연약한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주님께서 의심하고 있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연약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길을 잃기 쉬운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양떼와 같구나. 자기들의 힘으로는 자기들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없고 이들을 인도할 목자가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도 각각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막 울고 있는 것은 정말 이 결혼식과는 맞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너무 감격해서 이렇게 뭐 울 때도 있죠. 그 부모님의 사랑이 또 너무 크고 또 뭐 그런 서운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아니라 통곡하며 울고 있는 것은 맞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기쁜 승리의 날에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우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마리아에게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왜 우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울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주님께서 승리하신 부활의 날에 울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자신들이 사랑했던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기쁜 부활의 날에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두려워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마리아는 주님이 승리하신 그날에 울고 있었고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녔던 정말 주님의 수족과 같은 그 제자들은 두려워하여서 문을 잠그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을 동일하게 반복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두려움의 많은 부분들은 다름 아닌 믿음의 부족 때문에 그럴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 두려워하고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 근심하고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슬퍼하고 염려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기 위하여서 힘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평강과 기쁨과 안식과 감사와 찬송을 다 빼앗겨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즐거워해야 하는 날에, 기뻐해야 하는 그날에 마리아처럼 울고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데 주님이 승리하신 우리의 마지막 원수는 사망 아닙니까? 부활로 사망을 이기신 그 승리의 날에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슬픔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이 평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나의 선행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선물이 평강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평강을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근심할 수 있다.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주님의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누린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무덤에 갔지만은 천사들도 보지 못했고 부활하신 주님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잠깐 어디 가신 것입니까? 하늘에 올라갔다 오신 것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요, 주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우리가 충분하게 생각할 만한 그러한 근거가 있는 것이죠. 물론 성경이 그것을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주님께서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연약했던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동일한 일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죠. 누가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처음에는 깨달지 못해요. 나중에 주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신 이후에야 그분이 주님이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이 그곳에 계셨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임재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 성찬에 나아갔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정하신 성찬에 나아갔는데 주님의 특별하신 임재를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 주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첫 그 부활의 현장에 제자들도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먼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아쉬운 이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라고 왜 우리가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날마다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지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쉬신 적이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위해서 조금의 오차도 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믿음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행하고 계시는 일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가도 빈 무덤만 보는 것입니다.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들었어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부지런히 들은 말씀을 기억하려고 힘쓰십시오. 그리고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또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섬기면 섬길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더 분명하게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또 주님을 또 사랑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으심을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과 이 안식과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결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신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진리를 소속없이 증거했을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닫는 지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을 기억하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신실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일해 나가심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주님의 평안을 잃지 말라고 주님께서 주신 그 안식과 기쁨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유 없이 염려하고 우리가 이유 없이 두려워하고 우리가 이유 없이 슬퍼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깨달음을 주셔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근심과 걱정이 변하여서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